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적지 않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거나 내 자신 보기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주장처럼 또 소신처럼 살지 못하고 굴절된 자기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이론이라는 이상과 실천이라는 현실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좋은 생각과 건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도덕적 또는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생산하게도 됩니다. 최근 들어 일본 오염수 논쟁이 심각해졌는데 저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도덕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됐습니다. 과학 이전의 양심의 문제이고 다른 나라에 대한 배려와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오염수가 해가 될지 안 될지를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한 우리의 자세에도 모순은 없지 않습니다. 환경 용어에 지구촌 오버숏 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그에 사용할 적정한 지구 자원의 사용이 모두 소진된 날을 의미하는데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1년 소비해야 될 적정량의 지구 에너지를 지난 8월 2일에 다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해서 우리나라가 소진해야 될 지구 에너지를 4월 2일에 다 소진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9개월간은 미래 자원을 빌려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면 원자력 사용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면 환경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현실은 우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주장, 자연을 사랑해야 하고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식인이 실천의 문제에 결함이 생기면 위선자가 되고 신뢰와 존경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흔히 개인마다 두 가지 자기를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하나는 공적으로 알려진 자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자기만이 알고 있는 실제적 자기입니다. 이 두 자기 사이에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자기 존중감을 상실하게 되거나 또는 거짓된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게 되어 실제로 자기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되고 자기의 참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용어나 신행일치, 선교, 구제, 봉사, 사랑의 실천 등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근본 중의 근본이요 핵심들이지만 구호를 외친다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구호만 자주 말하다 보면 마치 내 스스로 세뇌가 되어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도덕적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1세기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파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제시하면서 이 내용을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흩어진 열두 지파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열두 지파가 사방에 분산된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흩어져 살아가는 분산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주일시 크리스천들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저자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처음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고, 오순절 성령 체험에 동참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에는 의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고,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도 열정을 다했던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서 야고보서는 흩어져 지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인 자기들이 교회의 정통성도 잊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독자적인 또 지배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실천내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돌아왔던 이방인들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소위 스스로를 정통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실천이 소홀히 여기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분야에서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끝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신앙에 대한 도전, 시련, 시험들이 있을 때 어떤 실천으로 이겨내야 되는지를, 시험에 대응하는 신앙인의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신앙의 시험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보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도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인생의 기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 넘어 보이는 옆집 잔디가 너무 푸르고 잘 가꾸어진 멋진 모습 같지만 가까이 가서 직접 살펴보면 듬성듬성하기도 하고 오물들도 있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애환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시험과 역경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이, 시험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라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절 말씀에서 흩어진 열두 지파라고 표현된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그들도 매우 심각한 삶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가족들과 지역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었고, 각 가문에서는 파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불법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시민 권리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 경제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제쯤 신앙의 자유가 찾아올지, 고향으로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손잡고 떠나던 어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들의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누가 잡혀갔다더라, 누가 처형되었다라고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 제시하는 것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이런 시련과 역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끝없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끝없이 신앙에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세상이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마귀가 박해하고 세상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종류의 신앙의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이므로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4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인내라는 말을 번역하면 어떤 중압감을 잘 견디면서 버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그 짐을 던져버리지도 않고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지도 않고 잘 버티면서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신앙인이 물리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이거나 잘 버티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신앙인의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박해나 압력이 견디기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겠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가사입니다. 원래 찬송의 노랫말은 영어로 된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 된 찬송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인도의 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네 가지 카스트 계급에 속하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었던 달리트 계급에 속했던 그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힌두인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끝없이 살해의 협박에 시달릴 때 그럴지라도 되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노래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은 환난 가운데 버티어 견뎌내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되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것은 오직한 인내심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뱀의 지혜가 없이는 비둘기의 순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생존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방법도 있고 길도 있고 능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자주 권모술수나 인간의 모략을 베풀 줄 아는 재능으로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 3장 17절 말씀이어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성결을 유지하면서도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려고 하다가 순결의 문제 흠이 생깁니다. 정의롭게 살려 하다가 다른 사람과 끝없는 충돌을 일으켜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혜롭게 살면서도 순결할 수 있는 지혜이고 정의롭게 살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의 시련을 넘어 극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시험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인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하셨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백세에 얻은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때 시험이란 검증하는 것으로서의 시험인 테스트입니다. 검사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의도적으로 시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뢰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하시기 위해 욥을 혹독하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다른 종류의 시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험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인데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The tempt came to him이라고 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검증하시기 위해서 시험해 보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잘 빠져드는 겁니까?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시험에 빠져드는 이유를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구약 역사에서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합 왕은 통치자로서 이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 보시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많은 건축과 지역개발로 경제정책의 성공을 거두었고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의 동맹을 통해서 남북 사이 평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도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만들게 된 것은 우상숭배와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나봇이라는 백성이 가진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 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끌어내 돌로 쳐 처형한 일은 그와 그의 가문이 비참하게 심판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목하면서 그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을 동시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아내는 부하들의 배신으로 창밖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욕심이 그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욕심이 그를 처참한 말로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이 마치 정당한 삶의 방법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경쟁이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원리가 원래 이렇다.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이란 대체로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중됩니다. 여기서 마치 삼위일체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길을 제시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돈의 선용을 가르칩니다. 권력으로 누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의 칭찬과 명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자랑하지 않는 헌신을 강조해 줍니다. 매우 많은 경우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패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혹독한 시련보다는 욕심으로 찾아오는 유혹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역사에서 과도한 권력 욕망을 가지고 전횡을 행하던 권력자들 가운데 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몰락하지 않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에서 기억되고 기념되는 기업인들은 소유의 분량 때문이 아니라 베풀고 나눈 것의 분량 때문에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명심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시험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 시험에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극복하여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순교자들처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다스려 살아가심으로 시험에 승리함으로 이 생명 면류관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 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시험과 역경과 유혹을 이겨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갈합니다. 마귀의 특성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를 찾아온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로 하와를 무너지게 한 것처럼 오늘도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많은 거짓된 이론들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20세기 초에 공산주의라는 거짓 논리가 전 세계를 혼돈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지독한 세속주의, 무한 경쟁과 각자 도성의 논리가 세상을 암흑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강력한 의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선물들이 모든 좋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사들은 다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히 17절 말씀에는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변치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빛은 저녁이 되면 다 어두워집니다. 지구의 한 편이 낮이면 한 편은 필연적으로 밤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양지와 음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그림자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함없이 크신 언제나 사랑하시는 빛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안개처럼 무력한 아무것도 아닌 자기 능력에 목을 메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너지고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잘 참고 견뎌내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조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든든한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역이 되게 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습니다. 시험 풍파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나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도 불안도 근심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세상 모든 것들이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주님만 전능하십니다. 시험을 이겨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관을 얻으시는 원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